출애굽기 104번 메시지 번제단 첫 번째. 출애굽기에 있는 단에 관한 기록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막 자체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모퉁이 널판들입니다. 아무도 이 모퉁이 널판의 문제를 푼 사람이 없습니다. 단에 관한 기록을 이해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길과 체험적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문제들을 흑백문자의 기록에 따라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적인 이해와 체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나이프 스타디를 대하는 것이 교리가 아니라 체험적인 것임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우리의 영적 체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에 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공허한 말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 따른 실질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하기 원합니다. 먼저 단의 위치를 살펴봅시다. 두 개의 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막 안쪽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성막 바깥, 즉 바깥 마당에 있었습니다. 성막 안쪽에 위치했던 단은 분향단이라고 불리었고 금으로 싼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바깥 마당에 있는 번제단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분향단은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너비보다 높이가 더 길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단에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에게로 태워지는 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에서는 핏부림이 없었습니다. 대신 거기에는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를 드리는 타는 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제단에서는 제물들이 핏부림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서는 제물들이 태워졌습니다. 바깥마당의 제단에서 제물들이 태워진 것은 구속을 위한 것이었으나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열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쪽의 단에서 향이 태워지려면 바깥 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태움은 하나의 불로 인한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제물들을 태우고 분향단의 불은 향을 태웁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불이 두 가지 물질을 태웁니다. 성막과 관련된 단이 두 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단에 관해 읽을 때마다 언급된 단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단 하나의 기구, 즉 법궤만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바깥 마당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해석에 따르면 바깥 마당은 땅을 의미하고 성소와 지성소 모두를 포함한 성막 전체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깥 마당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나 성막 안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죽은 뒤에라야 하늘에 있을 수 있다는 피상적인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실상 성막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당신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당신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여러 번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험으로 말하자면 아마 당신은 교회 집회에 오기 전에는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회에 있을 때 당신은 하늘로 들어갑니다. 만일 우리가 성막과 바깥 마당의 그림을 살펴본다면 벗개와 번제단이 두 끝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는 사실상 하나님과 사람의 양편이 있을 뿐입니다. 두 끝은 이 양편, 즉 하나님과 사람에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끝은 법궤이고 사람의 끝은 번제단입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의 기록이 하나님의 끝에서 시작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끝에서 시작합니까? 그 기록은 하나님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이 법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법궤에 대한 기술은 성막에 관한 신성한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기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사람에게로 진행해 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막에 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끝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단에서 시작합니다. 즉 그는 사람의 끝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막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가 처음으로 접하는 것은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에 거하시지 않고 은혜의 보좌가 있는 법궤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법궤에 갈 때까지 성막의 모든 항목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셨고 그분의 도착지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셨고 땅 위에서의 마지막 시간에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옛 창조를 끝내시고 그분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간 바와 같이 구속은 끝남과 대치를 의미하며 하나님께로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땅 위에 오신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한 번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계속적인 일이며 날마다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거처에서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 그분의 주요 의도, 즉 그분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분의 주요 목표는 사람을 그분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성막 안으로 이끌기 위해 성막에서 나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여전히 십자가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성막 안으로 이끌려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매주 수많은 설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지만 아직도 구원받은 죄인들은 성막 안으로 이끄는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대부분의 설교들은 사람들을 제단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이끕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으로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한 하나님에게로 돌아선 것이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만일 우리가 여전히 제단 주위에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진설병의 상과 등대와 분향단으로 갈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법궤에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속죄소, 즉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한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에 이를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감추시는 하나님은 제단에 계시지 않고 법궤에 계십니다. 우리는 제단 아닌 법궤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막 안으로 이끌기 위해, 즉 우리를 그분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에 이끌기 위해 성막에서 나오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셔서 33년 반 동안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은 땅을 방문하셨지만 지성소 안에 계셨으며 우리를 그곳에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타락한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그분 자신에게로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단, 즉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체험 안에서 큰 도움을 얻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분향단에 관한 기록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다른 모든 항목들을 체험한 후에라야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이 연락은 다른 모든 항목들의 결과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서의 분향단의 위치를 명확히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휘장 밖에 위치했거나 지성소 안의 휘장 안에 위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심이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분에 의해 연락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체험 안에서 어느 때 분향단의 날에는 당신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때에는 그분에게서부터 좀 제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회에 와서 당신의 영을 훈련할 때 당신의 체험 안에서의 분향단은 자연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됩니다. 번제단의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향단의 위치는 우리의 체험을 근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우리의 체험 안에서의 분향단은 오직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과 진설병이 있는 상과 등대를 통과해야만 나타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법궤로 간 후에 분향단에 갈 수 있습니다. 기구와 기명들이 있는 성막에 관한 구약의 기록은 아주 의미 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체험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누구도 후면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막에는 뒷문이 없습니다. 성막 앞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바깥 마당과 성막의 항목들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분향단이 휘장 안쪽에 있는지 휘장 바깥쪽에 있는지 즉 그것이 지성소에 있는지 성소 안에 있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막과 바깥 마당에 대해 이런 관점을 가진다면 번제단을 이해할 자격을 갖습니다. 이 제단은 성막에서 가장 큰 항목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기명들, 즉 법궤, 분향단, 상, 등대, 물두멍이 번제단의 크기와 맞먹습니다. 이 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다섯 규빗이고 높이가 세 규빗입니다. 제단이 성막의 모든 항목들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영적 체험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체험이 모든 영적 체험의 근본임을 뜻합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은 십자가, 즉 제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영적 체험들과 관련된 원칙들이 십자가의 체험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주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것들에 대해 충분히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진설병과 분향단을 체험했고 법궤까지도 체험했습니다. 이 모든 체험들은 십자가의 기본 체험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기름 부음과 빛비춤 모두가 그곳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종종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체험을 회상해 보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신선하고 새로웠으며 모든 영적 체험들이 신선하고 멋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구원받았을 때 분명히 주 예수님과의 달콤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이유는 모든 영적 체험들이 십자가의 체험으로 시작되고 그 체험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 영 안에서의 어떤 체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영적 체험의 기초요, 근본이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함.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에 관해서 히브리서 13장 10절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단은 참 제단인 십자가의 예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단을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매주의 첫째 날에 우리는 이 제단 위에 제물을 먹기 위해서 다 함께 옵니다. 이 제단은 주님의 상을 뜻합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피가 뿌려진 것을 볼 수 있고 떡과 잔으로 나타난 죽은 몸을 볼 수 있습니다. 상에 관해서 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몸을 취하여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은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이 단지 잔치만이 아닌 제단임을 봅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제물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옛날에 절기를 지키러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축연했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그들의 누림을 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 올 때마다 상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분 자신을 드리는 제단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린 것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듦.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서 하나님 위에 심판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즉 제단은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제단의 본체는 조각목이고 조각목은 주님의 인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만들 때 사용된 조각목은 노스로 쌓여졌습니다. 그러나 제단의 근본 물질, 즉 근본 재료는 노시 아닌 조각목이었습니다. 조각목은 사람이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단, 즉 십자가가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제단은 있는데 그 위에 제물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단 자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이와 같이 가령 십자가는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사람이 없다면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답은 다시 한번 더 아니다입니다. 구원하는 성부는 물건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사람 안에 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주님의 상에 왔을 때 우리는 상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 위에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제단, 즉 상 위에 드려진 것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단을 말할 때 주로 제단 자체를 말하지 않고 제단 위에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로마 제국에 의해 사용된 처형 도구인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를 구원한 것은 십자가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겪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제단을 짓는 재료로 조각목을 예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효력이 십자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고 그 위에 못 박히신 인성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인성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법궤에서 지시된 것과 같습니다. 조각목은 법궤와 제단 모두의 본질이고 본체입니다. 법궤의 표징에 나타난 인성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대속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이러한 인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네모 반딱에 만듦. 출애굽기 27장 1절은 제단이 네모 반듯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모 반듯한 것과 네모 반듯하게 되거나 네모 판다게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주 예수님이 네모 판듯 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에게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모 판듯하게 만들라는 것은 그분이 시험당하고 시련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네모 판듯하실 뿐 아니라 네모 판듯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시험당하시고 시련받으셨습니다. 네모 판듯한 것은 결함없이 똑바르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똑바른 사람을 네모꼴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네모 판듯하셨고 또 네모 판듯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똑바르게 되고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창비되셨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들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들은 그분의 의의와 거룩과 영광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요구들을 이루심으로 인해 주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서 하나님께 인정된 자격을 갖추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시험당하시어 이런 자격을 갖춘 분이 되셨음을 인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똑바르게 되고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시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네모 판듯하게 되셨습니다. 다섯 규빗의 길이와 다섯 규빗의 너비. 1절에 따르면 제단은 길이가 다섯 규빗이었고 너비가 다섯 규빗이었습니다. 오 구박이 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책임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는 책임의 숫자이므로 5 곱하기 5는 책임에 책임을 더한 완전한 책임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중 요구를 이루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책임을 담당하셨습니다. 세 규빗의 높이. 1절은 또 제단의 높이가 세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왜 제단의 높이가 세 규빗이었습니까? 왜 높이가 길이와 너비보다 작았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높이가 길이와 너비보다 작았다는 사실은 주님의 구속이 넓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은 만유를 포함한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너무 좁았다면 그것은 그렇게 많이 포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만일 그것이 너무 높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3일 하나님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기서는 부활이 적합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3이라는 숫자는 3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구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3일 하나님에 의해서도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주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영원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따르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바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매우 활동적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악한 영들도 바빴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삼일 하나님이 구속의 성취와 관련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을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단의 높이인 삼규빗으로 의미되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삼일 하나님이 구속의 표준입니다. 구속은 삼일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삼일 하나님 위에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들도 삼일 하나님이 사람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자로 상징된 아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등을 비추는 여인으로 상징된 그 영은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탕자의 아버지로 상징된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이 회개한 죄인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되심을 봅니다. 이것이 높이가 세 규빗인 제단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음에서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과 관련되셨다는 것을 압니다. 죄인들인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과 아들과 아버지 모두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높이의 의미입니다. 제단의 높이가 3규빗이라는 의미는 그것이 3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3일 하나님에 따라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것이 제단의 높이에 대한 참 의미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구속은 3일 하나님, 즉 아들과 그 영과 아버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네 모퉁이 위에 뿔들. 2절은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라고 말합니다. 제단 네 모퉁이 위에 뿔들은 땅에 네 모퉁이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모퉁이의 뿔들에는 제물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사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해에는 역대상 1장 50절에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구절인 출애굽기 21장 14절은 단의 뿔들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의 경우를 말합니다. 예표론에서 뿔은 힘을 의미하고 네 모퉁이는 땅의 네 끝이나 네 모퉁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온 땅에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땅의 네 모퉁이에 이를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가집니다. 역사상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가 땅끝까지 도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제단의 네 모퉁이 뿔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권능과 힘을 의미합니다. 뿔들이 제단과 하나됨. 2절은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뿔이 제단과 하나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뿔들은 분리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단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단과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권능과 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단에 뿔이 없다면 권능이나 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떨어진 영적 영역에서 어떤 힘이나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능력은 결코 십자가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뿔들은 제단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노스로 쌈. 이 절은 제단에 관해서 그 단을 노스로 쌀지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우리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에게 내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불로 심판받았던 250명의 반역한 사람들의 향로들에서 나온 노스로 제단을 쌓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후 모세에게 노드 향로들을 취하여 그것들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쌓은 노스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예표에서 구리와 녹과 동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조각목으로 상징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인 노스로 쌓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 금으로 쌓여진 법궤와 달리 제단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의미하는 노스로 쌓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람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온통 하나님의 심판으로 덮여졌고 쌓여졌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위에 심판받으신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기명들을 노수로 만듦. 3절은 죄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라고 말합니다. 죄를 담는 통과 죄를 제거하는 부삭과 피를 받는 대야와 고기를 찍는 고기 갈고리와 숯을 담는 불그릇은 다 탄을 싸는 데 사용된 것과 똑같은 재료인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기명들이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십자가에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임을